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정부가 홍콩 접경으로 군병력을 이동시키고 있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에 이 같은 내용을 게시하고 미국 정보기관들이 알려온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과 가까운 중국 선전 시내에서 대형 군용 트럭이 이동하는 행렬을 담은 동영상을 재전송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 대해 모두가 진정하고 안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홍콩에서는 지난 6월 이후 10주 이상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의 군 투입 결정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의 반정부 시위를 미국이 배후 조종하고 있다는 중국 정부의 주장을 직접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홍콩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중국 정부의 많은 사람들이 나와 미국을 비난하고 있다며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홍콩 반정부 시위대가 최근 이어진 홍콩 국제공항 파행 운영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시위대는 오늘 홍콩 국제공항 곳곳에 게시한 대자보를 통해 어제 발생한 공항 운영 중단에 대해 여행객들에게 깊이 유감이라고 밝히고 절박한 상황에서 내린 불완전한 결정이었다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오늘 앞서 홍콩 공항 당국은 공항의 적절한 운영을 불법적이고 의도적으로 방해하지 못하도록 법원 명령이 내려졌다고 공지하고 지정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홍콩 국제공항에서는 어제까지 이틀 동안 시위대가 중앙터미널을 점거하면서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중단되는 등 운영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법원의 명령에도 파행 운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한때 이전 수준으로 운영이 재개됐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공항 측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이미 발권을 마친 이용객과 공항 근무자들에게만 터미널 접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반정부 시위대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공항에 모여 1일 최대 20만 명이 넘는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고 있습니다. 반정부 인사들을 중국 본토로 송환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 범죄인 인도조례 개정안을 완전 철회하고 캐리 람 행정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위대는 또 중국 정부에 일국 양제 규정에 따라 홍콩 문제에 간섭하지 말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거듭 홍콩 시위를 테러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아시아 지역 중거리 미사일 배치 계획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오늘자 논평을 통해 마땅히 철거해야 할 사드를 오히려 영구 배치하고 그것도 모자라 새로운 공격용 무기까지 남조선에 전개하려는 것은 지역 정세를 격화시키고 극동에서 새로운 냉전과 군비 경쟁을 일으키는 무모한 망동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유치할 경우 미국의 대조선, 대아시아 침략의 핵공격 전초기지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중거리 미사일 배치로 초래될 후관은 사드에 비할 바 없을 것이라면서 주변국들의 직접적인 타격 관역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한국 정부를 위협했습니다. 앞서 미 당국은 중거리 미사일 배치 문제를 아시아 동맹국들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드레아 톰슨 미 국무부 차관은 어제 전화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사일을 유치할지 여부는 해당 국가 지도자의 주권적 결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다음 달부터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기로 했던 고율 관세를 일부 연기하거나 제외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미중 무역 전쟁 완화 기대가 커지면서 주요 증시도 상승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어제 성명에서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9월 1일부로 10%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히면서도 일부 품목에 대한 10% 관세 부과는 오는 12월 15일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3개월간 관세가 연기되는 품목은 휴대전화와 이동식 컴퓨터, 게임기, 의류, 신발을 비롯한 일반 소비자들에게 영향이 큰 물품들입니다. 또한 대표부 측은 특정 품목은 보건과 안전, 국가안보 등 다른 요소들의 기초에 10% 추가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며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한국 정부가 공식 지정한 오늘 위안부 기림일을 맞아 서울 등 주요 도시에서 반일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위에 주최 측 추산 약 2만 명이 모였다고 한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전해드렸습니다.
B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14일 수요일 B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최근 북한이 발사한 신형 미사일에 대한 러시아의 기술 지원설에 대해 기밀 사안이라고만 언급했습니다. 미국은 기존 방어 체계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을 막아낼 수 있다고 미 국방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북한 내 결핵치료약이 내년 6월이면 바닥이 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유엔 산하 결핵퇴치 국제협력사업단이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최저기온은 18도에서 26도, 최고는 23도에서 32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5 내지 4미터로 높게 일겠고 서해는 0.5미터로 잔잔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최근 북한이 발사한 신형 미사일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러시아의 기술 지원설에 대해서는 기밀 사안이라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안드레아 톰슨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북한의 최근 잇따른 신형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동맹들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유엔 안보리 제재와 대북 압박을 견고히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톰슨 차관은 13일 뉴질랜드에서 진행한 언론과의 전화 회견에서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이 궁극적으로는 모두가 원하는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이스칸데르급 미사일 등 고난도 기술이 집약된 무기체계를 단기간에 선보인 데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자체 개발이 아닌 러시아의 직접 기술 제휴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톰슨 차관은 이에 대한 VOA 질문에 기밀 사안이라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We'll go into the intelligence work in this forum. But what I can tell you is we are concerned about the missile development.
그러나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건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으며 이는 미 정보 당국과 안보 정책 책임자 폼페오 국무장관이 계속 언급했던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미북 실무 회담에 대해서는 날짜는 갖고 있지 않지만 재개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can want the talks to happen. We have working level discussions and have faith and confidence with the president and Chairman Kim will engage again.
톰슨 차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에 다시 관여할 것이라는 믿음과 신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은 두 정상의 관계와 스티브 비건 대북 특별대표와 폼페오 장관의 지금까지의 성과에 고무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톰슨 차관은 중거리 핵전력 금지조약 INF 탈퇴 이후 한국과 호주가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데 대해 해당국 지도자와 정부의 주권적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미국은 기존 방어체계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을 막아낼 자신이 있다고 국방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최근에도 요격 실험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이클 그리핀 미국 국방부 연구공학 담당 차관은 미국이 현재 보유한 지상배치 중간 단계 미사일 방어체계 GMD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위협을 막아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핀 차관은 13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허드슨 연구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GMD가 북한이 미 본토를 공격할 수도 있는 ICBM을 막아낼 기술 수준에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중간 단계 미사일 방어 체계의 기술적 역량에 대해 상당한 자신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핀 차관은 고속 요격 시험을 두 차례 실시했다며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last two high-speed intercept tests that we have done using the deployed system were extraordinarily successful.
매우 공격적인 상황을 전제해 지상에서 발사된 요격 미사일에서 분리된 타격체가 적의 미사일을 직접 맞추는 이른바 hit to kill 방식의 시험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그리핀 차관은 두 차례 시험이 현재 지상에 배치된 방어체계의 능력을 분명히 보여줬다며 거듭 GMD 방어체계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그리핀 차관은 GMD 방어체계 시험을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You get to the point where you can't buy the parts anymore. You have parts obsolescence issues.
너무 잦은 시험은 방어체계에 사용될 부품을 오히려 다 써버리는 역효과가 나고 부품의 노후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미사일 요격체를 재설계하면 더 자주 시험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현재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So if we want more rounds, we're going to have a redesigned kill vehicle, and we are pursuing that.
한편 그리핀 차관은 북한의 현재 미사일 능력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판단하는지 묻는 BOA의 질문에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BOA 뉴스 김연경입니다.
남북한의 평화 통일은 한반도 위기를 해결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할 역사적 기회라고 한반도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비핵화와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 과정을 지원해 분단의 비극과 북한의 위협을 종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기자입니다.
윌리엄 파커 미국 이스트웨스트 인스티튜트 회장은 2019년의 한반도는 위기가 아닌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박호 회장은 한반도 통일의 역사적 기회를 주제로 14일 서울에서 열린 2019 원코리아 국제포럼에 참석해 21세기 동북아는 급증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으로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Northeast Asia faces no greater challenge in the 21st century than grappling with the rapidly increasing threat of North.
한반도 평화 통일을 이뤄야 한다는 각국 정부와 기관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이는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의 항구적 평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박호 회장은 또 국제사회의 이 같은 노력은 세계 평화와 인류 번영을 증진시키는 새로운 틀을 만들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반도 평화 통일은 굶주림과 억압된 체제 속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 수백만 명에게 민주주의와 자유, 평등이 지배하는 새로운 사회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파커 회장은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한 미북 협상에 반드시 인권 문제를 포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Human rights issues in the DPRK need to be resolved. The world will not realize its goal of seeing North Korea give up its missiles and nuclear programs in exchange for sanctions.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서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박호 회장은 지난 2014년 유엔이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점을 상기시키며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 항구적 평화를 위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국제적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짐 풀린 글로벌 피스재단 세계회장은 한반도 통일은 세계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한국의 노력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통일의 과정은 한국인들이 주도하고 한국 문화에 깊이 뿌리를 둔 보편적인 원칙과 가치에 근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어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 과정을 전 세계가 지원함으로써 국제사회는 한반도의 비극적인 분열을 종식하고 통일한국의 위대한 경제적 잠재력을 발휘하게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육성할 새로운 통일의 프레임워크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 주재 대사를 지낸 안호영 북한 대학원 대학교 총장은 특별 연설에서 통일은 그 과정만큼이나 결과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철저한 준비를 수반해야 통일로 한반도가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유일한 과정은 대화와 협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남북 간 화해와 신뢰, 존중이 그 토대라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지금의 북한은 자주 한국의 이 같은 노력을 조롱하고 응대하지 않은 채 무시하며 때로는 도발로 위협한다며 선의를 기반으로 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Unfortunately, it is not but being reciprocated by North Korea. North Korea oftentimes stonewalls South Korea's approach. Let me emphasize, stonewall. Just ignore, not respond.
휘하왕 중국과 세계화 센터 회장은 한반도 평화 통일은 국제사회에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통일한국은 북한의 풍부한 천연자연을 공유하게 만들 것이라며 동북아 경제허브 탄생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남북통일의 창이 열리면 기회를 잡아라. 기회의 창문이 열렸을 때 두 번 생각하라는 헤무트 콜 전 독일 총리의 발언을 상기시키며 통일의 기회를 잡기 전에 중요한 것은 철저한 준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체제가 유지 발전돼야 한반도 평화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데 뜻을 함께했습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글로벌 피스재단이 주최한 이번 포럼에는 각국의 외교, 통일, 북한 전문가 4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지난 2009년 창설한 글로벌 피스재단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자문지위를 획득하고 유엔 공보국 협력단체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사이버 해킹으로 20억 달러를 편취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한국이 최대 피해 국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AP통신은 12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17개 국가에 최소 35차례에 걸쳐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 최대 피해 국가로 무려 10차례에 걸쳐 공격을 받았습니다.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에서 지적했듯이 북한의 사이버 해킹 방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격은 전통적인 은행에 대한 공격보다 추적이 어렵고 정부 당국의 규제와 감시가 덜하기 때문에 북한이 이를 노리고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있는 겁니다. 북한의 대표적인 사이버 공격은 지난 2017년 전 세계에 40억 달러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추정되는 워너크라이 공격입니다. 워너크라이는 감염된 컴퓨터를 모두 암호화하고 비트코인을 내야만 암호를 풀어 컴퓨터 내 정보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랜섬웨어 공격입니다. 올해 3월 발표된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는 북한 해커들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아시아 국가의 최소 5개 거래소에 해킹 공격을 가해 5억 7,100만 달러를 절취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지난해 5월 사이버 공격을 통해 칠레 국영은행에서 1천만 달러를 홍콩의 계좌로 이체했고 같은 해 8월엔 전 세계 28개국 14,000개의 ATM 기계를 작동시키는 방식으로 인도의 코스모스 은행에서 1,350만 달러를 탈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최근 잇따르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외화벌이 목적에 집중돼 있는 점입니다. 실제 지난 2014년 소니 영화사를 해킹할 때까지만 해도 북한의 공격은 금전적 목적이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다른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의 금융제재 전문가인 스테파니 클라인 알브란트 위원은 최근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So that includes attacks on financial institutions, attacks on
최근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금융기관들과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공격, 그리고 이를 통한 돈 세탁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핀란드의 사이버 보안 전문업체 FCQ의 연구 책임자 미코 히포넨 씨는 국가 예산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로부터 도둑질을 하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북한이 유일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히포넨 씨는 북한은 전통적 금융 부문, 특히 가상화폐 거래를 겨냥한다며 북한은 가상화폐처럼 추적이 거의 불가능한 돈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 정부가 압류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 호의 입찰이 마감된 가운데 낙찰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 연방 마셜국 관계자는 13일 와이즈 어네스트 호의 입찰 여부를 묻는 VOA의 질문에 입찰 과정은 철저히 비밀이라며 절차가 끝날 때까지 진행 상황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연방 마셜국은 지난달 31일 와이즈 어네스트 호를 경매에 붙였으며 입찰 마감 시한을 9일 오후 5시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연방 마셜국은 경매 사실을 알리는 공고문에서 입찰이 비공개로 진행되며 판매 조건은 현 위치에서 현 상태대로라고 안내했었습니다. YG 어네스트 호는 지난해 4월 북한 남포항에서 실은 석탄 2만 6,500톤 약 299만 달러치를 운송하다 같은 달 인도네시아 당국에 억류됐습니다. 이후 미 검찰은 올해 5월 YG 어네스트 호에 대한 공식 몰수 소송을 제기한 뒤 이 선박을 미국령 사모아의 파고파고 항으로 예인했습니다. 북한의 석탄을 취급하는 항구들의 대형 화물선이 목격되고 야적된 석탄의 양도 변화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유엔 안보리 차원의 북한산 광물에 대한 금수 조치 이후 다시 활발한 움직임이 감지된 겁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일 단위로 위성사진을 보여주는 플래닛랩스가 13일 북한 남포의 석탄 항구를 촬영한 위성사진에 선박 한 척이 확인됩니다. 약 110m 길이의 이 선박은 크기로만 본다면 대형 선박으로 주변엔 석탄으로 보이는 검정색 물체가 가득합니다. 이 선박은 10일 촬영된 위성사진에 처음 등장했는데 당시엔 13일 사진보다는 약 30m 뒤 지점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북한은 석탄을 실을 때 통상 한쪽 적재 공간을 채운 뒤 다음 공간을 채우기 위해 선박을 전진시키는데 이번에도 같은 목적으로 선박이 이동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 1일부터 13일 사이 남포의 석탄 항구를 관측한 결과 적어도 4척의 선박이 3일에서 4일씩 머물다 떠난 것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지난 3일 포착된 선박은 길이가 약 138m였습니다. 남포의 석탄 항구 움직임이 활발해진 건 최근 들어 두드러진 현상입니다. 지난 2017년 8월 유엔 안보리가 북한산 광물에 대한 전면 금수 조치를 시행한 이후 남포를 비롯한 북한의 석탄 취급 항구들은 하얀 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한산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초부터 대형 선박들이 포착되기 시작하더니 올해 들어서는 드나드는 선박의 종류와 빈도가 크게 늘었습니다. 남포의 석탄 항구는 지난해 3월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가 석탄을 실었던 곳입니다. 당시 미국 정부는 이곳에서 석탄을 적재하는 와이즈 어네스토를 포착한 바 있는데 이후 인도네시아로 이동한 이 선박은 인도네시아 당국에 1년 가까이 억류됐었습니다. 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 3월 발표한 대북제재 주의보에서 북한이 정제유와 석탄에 대한 불법적인 선박 간 환적 방식을 이용해 제재를 계속해서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도 같은 달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산 석탄이 공해상에서 환적된 사실을 공개하면서 이 같은 불법 석탄 운송이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자리 잡았다고 지적했었습니다. 변화가 감지된 또 다른 석탄 항구는 러시아와 인접한 라진항입니다. BOE가 플래닛랩스의 지난 1년간 위성사진을 통해 관측한 결과 야적된 석탄의 양과 모양은 계속해서 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선 과거 석탄이 주로 야적됐던 서남쪽의 부두 대신 북쪽과 동쪽에 위치한 부두에서의 움직임이 활발했습니다. 라진항의 석탄이 러시아산이라면 안보리 결의 위반은 아닙니다. 안보리 결의는 러시아산 석탄이 라진항을 통해 수출되는 경우를 제재의 예외로 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러시아는 지난 2013년 11월 러시아 광물을 라진항으로 운송한 뒤 다시 한국으로 보내는 라진 핫산 프로젝트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2016년 대북 독자 제재의 일환으로 북한에 정박한 선박의 입항 금지를 결정하면서 라진 핫산 프로젝트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BOE 뉴스 함지합니다.
북한이 지난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송환한 미군 유해 중 11명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북한의 도발 등으로 중단을 반복해온 유해 송환의 지난 과정들을 김카니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북한이 지난해 한국전쟁 미군 전사자 유해 55상자를 송환한 뒤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된 미국인은 11명입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전쟁에서 실종된 미군은 7,800여 명에 달하며 이 중 5,000여 명이 북한에서 실종됐습니다. 북한이 처음으로 유해를 송환한 것은 한국전쟁 휴전 직후인 1954년 8월입니다. 당시 미군 유해 2,900여 구를 포함한 유엔군 전사자 4,000여 구를 송환했고 이후 유해 반환을 일절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지속적인 송환 요구에 미북 양측은 1990년에 다시 이 문제를 본격 논의하기 시작했고 1993년 미군 유해 송환 등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했습니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1990년 판문점을 통해 미군 유해 5구를 송환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1990년부터 1994년 사이 독자적으로 발굴한 유해 400여 구를 208개 상자에 넣어 송환한 바 있습니다. 이중미 국방부는 올해 7월 현재 미군 186명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양측은 미군 유해송환 등에 관한 합의서에 따른 후속 협상을 통해 1996년 1월 공동유해 발굴단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공동발굴단은 1996년부터 2005년 사이 총 33차례에 걸친 작업을 통해 미군 유해로 추정되는 229구를 발견했으며 이 중 156명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2005년 북한이 육자회담 참가를 중단하고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면서 공동발굴 작업은 중단됐습니다. 여기에는 북한이 핵개발을 하는 상황에서 발굴 비용을 목적으로 북한군에 거액의 현금을 제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도 작용했습니다. 이후 2년 만인 2007년 발굴 작업이 재개됐고 그해 4월 7구의 미군 유해가 판문점을 통해 송환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안전 문제로 발굴 작업이 중단됐고 2011년 다시 재개에 합의했지만 이듬해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로 또다시 중단됐습니다. 이후 1차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 이후 11년 만에 유해 55상자가 송환됐지만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유해 발굴 계획에는 또다시 차질이 생겼습니다. 2차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이후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는 올해 북한과의 합동 유해 발굴 작업 재개를 위한 노력이 중단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DPAA는 2020 회계연도 중 유해 공동 발굴 일정을 잡기 위해 북한 인민군과 소통을 재개할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지만 미북 협상이 재개되기 전에는 발굴 작업 재개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 의회와 정부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에 참여한 단체가 41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북 거래 연루 가능성이 제기되어 온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의 로비 활동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여 년간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 의회나 정부를 상대로 한 로비를 요청한 단체는 총 41개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VOA가 미국의 비영리기구 오픈시크릿에 공개된 미국 내 로비 활동 내용을 집계한 결과로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는 지난 2006년부터 올 6월까지 약 13년 사이 이뤄진 로비 활동에 해당합니다. 활동단체는 대북 제재와 관련해 로비에 나선 국제금융기구와 민간업체부터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옹호 활동을 벌이는 비영리기구, 인도주의 지원활동에 참여하는 국제기구까지 다양합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석방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부모도 2017년부터 워싱턴의 로비 업체 맥과이어우드 컨설팅을 고용했습니다. 이들은 이 업체의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 등을 상대로 대북 경제 제재 적용과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로비를 요청했습니다. 로비 활동은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가 55건으로 가장 활발했습니다. 벨기에 본부를 둔 스위프트는 국가 간 자금 거래를 위해 유럽과 미국 시중은행들이 설립한 기관으로 전 세계 수백여 개국에서 금융기관들이 이 네트워크를 통해 자금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스위프트는 대북 거래 연루 가능성이 제기되어 온 금융 네트워크로 과거 이란의 사례처럼 스위프트의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를 적용해 북한을 국제금융망에서 완전히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 의회에서 제기되었습니다. 스위프트는 지난 2013년부터 대북 제재와 관련해 로비를 위해 자산의 로비스트를 쓰거나 워싱턴의 로비업체 리치 푸이아 앤더슨을 고용했습니다. 미 의회가 통과시킨 첫 대북제재법인 대북제재와 정책감독법이 위반되기 전부터 당시 제재법안과 관련한 로비를 의회와 국무부 등을 상대로 요청한 겁니다. 또 지난 회기 미 의회에 상정된 북한 차단과 제재현대화 법안과 관련한 로비를 요청했고 현재 상하원에 계류 중인 대북 세컨더리 보이콧 의무화 법안인 오토원비어 대북은행 업무 제한 법안과 관련한 로비 활동도 법안척 상정 당시인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꾸준히 요청했습니다. 대북 제재와 관련된 스위프트의 로비 자금은 각 분기별 6만 달러 수준입니다. 워싱턴의 본부를 둔 원자력 산업 옹호 단체 원자력협회가 요청한 로비 활동은 분기별 내역에서 북한이 36건 언급돼 스위프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이 협회의 북한 관련 로비 활동은 주로 2011년에서 2012년 사이 이뤄졌습니다. 이 기간 미 의회에서 추진됐던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 개혁과 현대화 법안과 관련해 이들 나라에 대량살상무기 관련 기술 등을 이전하는 해외 개인이나 단체를 처벌하는 조항에 관한 로비 활동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북한 관련 로비 활동이 활발했던 단체는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미국 지부로 북한 언급 빈도가 3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단체는 특히 지난해 북한과의 협상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를 촉구하는 로비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핵무기 폐기 등 진보적인 국가안보 정책 옹호에 초점을 둔 워싱턴 소재 비영리기구 리버블 월드 카운슬은 북한 관련 로비 활동 빈도가 15건으로 높았습니다. 주로 2017년에서 2018년 사이 대북 선제 타격 제한과 대북 외교 촉구 등에 관한 로비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북한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이 기간 미 의회에서는 대북 핵 선제 타격 제한 법안과 의회의 승인 없는 대통령의 대북 선제 타격 제한 법안 등이 대거 상정됐습니다. 그 밖에 일본 보수연합은 북핵 위협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 미국 동맹국들의 안보와 관련해 버지니아에 있는 로비업체 AFK 스트레티지스를 고용해 2017년 중반부터 올 6월까지 꾸준히 로비를 요청한 것도 특징입니다. 미국 내에서 12,500달러 이상의 로비 자금을 지출하는 로비스트나 로비업체는 로비 공개법에 따라 활동 내용을 분기별로 보고해야 합니다. VOA 뉴스 이지훈입니다.
북한 고려항공이 중국 산동성 진안을 왕복하는 항공편을 운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항공기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민간 웹사이트 플라이트 레이더 24에 따르면 고려항공 JS-561편은 한반도 시간으로 13일 오후 4시 53분 평양 순안공항을 출발해 약 1시간 24분 뒤 진안의 야오창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어 현지 시간으로 오후 7시 12분 JS-562로 편명을 바꾼 뒤 진안공항을 출발해 다시 평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야오창 국제공항 웹사이트의 출도착 정보 페이지도 고려항공 JS-561편과 562편의 공항 이착륙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운항에 이용된 항공기는 러시아 안토노프사의 AN-148 기종으로 약 80명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고려항공이 지난해 항공편을 띄운 건 약 3년 만입니다. 북한 내 결핵 치료약이 내년 2월이면 바닥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유엔 산하 결핵 퇴치 국제협력사업단이 밝혔습니다. 지난달 초 방북했던 이 단체의 루치카 디띠우 사무국장은 국제기구들이 대북 결핵 지원을 늘리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디띠우 국장을 인터뷰했습니다.
디띠우 사무국장님, 결핵 퇴치 국제협력사업단이 북한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Top DP partnership. We have a long-term engagement with DPRK. We supported, we offered support to the TB program in the country.
사업단은 북한을 15년 동안 지원해 왔습니다. 에이즈와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세계 기금을 비롯한 국제 기구의 자금을 배정받아 북한의 결핵약과 진단 시약 구입을 지원했습니다. 따라서 실무 관계자들과 독립 자문단이 북한 내 약품과 물품 사용 현황을 감독하기 위해 북한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국장의 방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는 북한에 직접 가서 진단과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북한은 결핵 고부담 국가인데 유엔이 설정한 2022년 결핵 퇴치 목표를 북한 당국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7월 초에 방문하셨죠?
So we were there the week of 7-8 July that week and we stayed for the entire week. We visited as well a few areas outside Pyongyang.
7월 8일에서 12일까지 방북 기간 중 모란봉 구역을 비롯한 평양과 평안북도 구장군을 방문했습니다. 이들 지역의 결핵 치료 시설과 보건소, 어린이 시설 등을 방문하고 북한 보건성과 외무성 당국자들을 만났습니다. 또 평양 주재 유엔 상주 조정관과 세계보건기구, 유엔 아동기금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내년에는 결핵 치료약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북한 의료인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었습니까?
They are doing their best to continue the work that was done using Global Fund.
세계 기금의 후원으로 했던 활동들을 이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계속해서 결핵 환자들을 진단하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국제 제재와 국제 지원금 감소로 진 엑스퍼트와 같은 결핵 진단 장비 등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북한에서 결핵약의 관리와 처방은 잘 되고 있었습니다. 각 환자를 위한 결핵약이 개별적으로 보관돼 있었습니다. 북한 의료진의 결핵 치료에 대한 이해 수준이 인상 깊었고 방북 기간 다재내성 결핵 관련 최신 치료법에 대한 토론도 했습니다. 아직은 북한에서 극적인 상황은 없지만 세계 기금이 지원을 재개할지 등에 대한 질문을 하곤 합니다.
언제쯤 결핵 치료약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됩니까?
The drugs for TB are different categories, so that's why I want to be a bit clear. First of all, there are
우선 결핵약은 여러 다른 종류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결핵약은 결핵 퇴치 국제 협력 사업단이 세계 보건 기구 WHO와 공동으로 확보해 얼마 전에 북한에 전달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결핵약은 내년에도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세계보건기구가 UN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으로부터 특별 자금을 받아 다재내성 결핵을 위한 치료약도 확보했습니다. 곧 북한에 도착합니다. 동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 결핵약은 1차 약제입니다. 일반적으로 결핵에 걸렸을 때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항결핵제로 많은 양이 필요하죠. 내년 6월, 늦어도 7월에는 성인용 1차 약제가 동날 것입니다.
북한에서 결핵약이 바닥날 것이라는 데 대해서 구호단체들의 우려가 상당합니다. 세계기금의 공백을 다른 국제기구들이 메우려는 노력이 있습니까?
Colleagues from WHO together with the UN resident coordinator were able to secure additional funding, non-global fund.
세계보건기구와 북한 주재 UN 상주 조정관실이 노력해서 세계기금이 아닌 다른 곳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서 공백을 조금 메꿨습니다. 세계기금 철수 이후 다른 기구들의 지원 노력이 확대된 거죠. 사전에 계획된 예산이 아니었습니다. 북한 주재 UN 기구들은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비정부 기구들도 추가 예산을 확보하려 하지만 세계 기금의 공백이 커서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세계 기금이 북한 지원 재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까?
I think the Global Fund as well, Secretariat and the country team are extremely
세계기금 사무국과 북한 담당자들도 이 문제에 매우 전념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들은 결핵 퇴치 국제협력사업단을 비롯해 여러 국제기구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어떻게 지원 재개를 위한 조건을 조성할 수 있을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북한 식량난이 10년 만에 최악의 수준입니다. 식량난이 결핵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There is a very close link between nutrition and TB. And indeed, the lack of food affects TB and the outcomes.
영양 상태와 결핵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말라리아와 후천성 면역 결핍증 HIV도 마찬가지죠. 영양 부족 상태이면 결핵에 훨씬 빨리 감염되고 상태가 급속히 악화됩니다. 우리가 북한 병원에서 음식을 보여달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결핵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날씬합니다. 첫 증상이 체중 감소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북한의 결핵 환자들이 카자흐스탄이나 루마니아 같은 다른 나라 결핵 환자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북 제재 영향으로 약품과 장비에 북한 반입이 오래 걸립니까?
It takes around 10 months to make sure that the drugs the moment you know that you have it started
약 구입에서 전달까지 약 10개월이 걸립니다. 중국을 통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검색이 길어졌고 많이 지연됩니다. 따라서 오랜 경험에 비춰봤을 때 넉넉하게 9개월에서 10개월 잡는 거죠. 이에 더해서 진단 장비와 같은 의료기기가 미국에서 생산됐을 경우 미국으로부터 북한 반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내년에 실제로 결핵약이 떨어지면 북한에서 결핵이 심각하게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I have a lot of hope that this will not be the case in terms of not resuming. I think that Global Fund is pretty mature.
세계 기금이 대북 사업을 재개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세계 기금이 대북 사업을 재개하지 않을 경우 다른 기구들이 북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핵은 공기로 감염되며 국경을 넘습니다. 다재내성 결핵 환자가 치료받지 못한다면 그 병을 확산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영내 지역 전체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에게도 큰 비극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난 7월 북한을 방문한 UN 산하 결핵 퇴치 국제협력사업단의 루치카 디띠우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유럽의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하며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론회와 보고서, 결의안 등 다양한 방식이 이용됐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의회 외교위원회 산하 인권소위원회는 12일 지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활동보고서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해 토론회와 보고서 발표, 결의안 통과 등 다양한 방식이 이용됐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위원회는 올해 1월 23일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초청해 북한인권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이 토론회에서 남북화해와 미북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가 계속 운영되고 있는 데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They fear being sent to those political prison camps because of minor offenses.
북한 주민들은 사소한 범죄로도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질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위원회는 또 2015년 1월 21일에는 로버트 킹 당시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초청해 북한인권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킹 특사는 이 자리에서 유엔과 미국, 유럽연합과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16년 4월 20일에는 북한인권 책임 추궁이냐 교류냐라는 제목으로 워크숍을 열고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최종 보고서 발표 이후 북한인권유린의 책임규명과 처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 이정훈 당시 한국외교부 인권대사는 지난 수십 년간의 대북교류가 효과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책임 추궁을 강조하며 대북 압박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Because North Korea for the first time is showing signs that it feels very uncomfortable.
북한이 사상 처음으로 국제사회 압박에 대해 매우 불편해하는 징후들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대사는 북한을 압박하는 최상의 조치로 유엔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것을 꼽았습니다. 반면 체코공화국의 민간단체인 국제관계연구소의 베로니카 빌코바 연구원은 북한 문제에 대한 단일 해결책은 없다며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와 제재뿐 아니라 대화와 교류 같은 다양한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인 2016년 1월 21일 열린 본회의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표결에서 찬성 65표, 반대 2표, 기권 10표로 가결된 대북결의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안보리 대북결의도를 위반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불필요하고 위험한 도발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인권침해 책임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조했습니다. 위원회 소속으로 결의안 작성자 가운데 한 명인 마리에테제 샤케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와 함께 대응책을 촉구했습니다.
We need more concrete international action to end the to bring the
북한 인권 침해 가해자들이 처벌되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국제사회가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유럽의회는 유럽연합의 입법기관으로 28개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선출된 751명으로 구성되며 지난달 5년 임기에 새 의회를 구성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과 쿠바가 지구상에서 코카콜라가 진출하지 못한 단 두 나라로 꼽혔습니다. 자본주의와 미국 문화를 상징하는 코카콜라가 이들 나라에서 판매되지 못하고 있는 건 이데올로기 등 정치적 이유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일 200억 병 이상이 판매되는 청량음료 브랜드인 코카콜라. 미국의 경제전문지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코카콜라를 미국 문화와 자본주의의 상징으로 꼽으면서 전 세계 어디에나 있는 코카콜라가 공산국가인 북한과 쿠바에서만 판매되지 못하고 있다고 13일 보도했습니다. 이념과 독재, 전쟁 등 정치적인 이유로 이들 나라의 코카콜라가 진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경우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코카콜라를 찾아볼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북한의 공산정권이 들어서면서 미국과의 교류가 완전 중단됐고 최근에는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해외 자본의 북한 투자를 제한하는 미국의 제재 조치가 시행되면서 공식적으로 북한 내에서는 코카콜라를 사고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코카콜라의 판매가 금지된 또 다른 공산국가인 쿠바는 원래 캐나다, 파나마와 함께 코카콜라가 개척했던 첫 번째 해외시장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코카콜라는 1906년 쿠바에 최초의 해외 공장을 세우고 중남미 판매 거점으로 삼았는데 쿠바 혁명 직후 피델 카스트로 정권이 들어서고 1961년 미국과의 국교 단절과 미국 기업의 국유화가 진행되면서 철수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쿠바에서 밀수입한 코카콜라 등의 음료가 암시장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유통되고 있고 유사 모방품도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밝혔습니다. 실제로 최근 북한 전문 관광사인 고려여행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코카콜라와 내용물과 포장이 비슷한 음료수인 코코아 탄산단물 등의 음료가 북한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990년 맥도날드가 러시아 모스크바에 첫 매장을 열었을 당시 현지인들이 햄버거를 먹기 위해 길게 줄을 서서 몇 시간씩 기다렸던 것처럼 자본주의의 상징인 햄버거와 콜라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적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이 신문은 제재와 금수 조치가 해제되면서 코카콜라의 판매를 허용한 다른 공산권 국가의 경제발전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가령 중국은 1949년 공산정권 수립 이후 서방 수입품 유통을 금지했다가 1979년 금지 조치를 해제하면서 코카콜라의 진출을 허용해 미국과 멕시코에 이어 세 번째로 큰 탄산음료 시장으로 성장했습니다. 또 베트남은 1994년 미국의 금수 조치 해제로 베트남 전 이후 30년 만에 코카콜라의 진출을 허용한 이후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뤘습니다. 베트남은 지난 2013년 코카콜라로부터 새로운 인프라와 일자리를 위해 3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가까운 시일 안에 코카콜라의 북한 진출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We're a member of the UN Security Council. Everybody else says stop your nukes. So we have to go along with the UN because we're a member of the UN, we're a member of the Security Council.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로 해외 자본의 북한 투자와 자금 융통이 어려운 만큼 제재가 해제된 이후에나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다만 코카콜라나 맥도날드 햄버거가 서양 문화와 자본주의의 상징성을 갖는 만큼 북한에 진출할 경우 개혁과 개방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시각을 바꾸는 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 정부는 외교적인 화해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는 통치를 계속하고 있다고 국제인권단체가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감시가 만연하고 자의적 체포와 구금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는 최근 공개한 2009 세계자유보고서 북한편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한반도 전체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면서도 그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제시하지 않는 모호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이 지난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세 차례 만났지만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기 위한 중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북한 정부는 외교적 화해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는 통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열린 미국, 한국과의 정상회담과 관련한 북한의 방송 보도들은 주도 면밀하게 편집됐고 신속하게 방송에서 사라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 정부가 오랜 적들과 너무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선발된 외국의 언론사들이 주요 정치 행사와 명절을 취재하기 위해 종종 북한으로 초청되지만 북한 당국이 이들 언론사들의 방문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에는 감시가 만연하고 자의적 체포와 구금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치적 이견이나 반대는 금지되고 엄격하게 처벌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고문과 강제노동, 기아와 다른 잔악행위가 자행되는 정치범 수용소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구금시설들의 8만 명에서 12만 명의 정치범들이 갇혀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외국인 억류 문제와 관련해 북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진 외국인들에 대한 구금은 반복되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지난해 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간첩과 적대 행위 혐의로 억류하고 있던 미국인들을 석방했지만 아직도 한국인 6명이 구금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중국 정부가 국제적 반대를 무시하고 탈북민들을 계속 강제 송환해 고문과 수감, 처형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프리덤하우스는 지난 2월 발표한 2019 세계 자유보고서에서 북한이 정치적 자유와 시민적 자유와 관련해 100점 만점 가운데 3점을 받아 세계 최악 중 최악의 국가 가운데 하나로 꼽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프리덤하우스가 세계 자유보고서를 발표하기 시작한 1973년부터 계속 세계 최악의 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한국에 정착한 40대 탈북민 여성과 6살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집에 음식이 다 떨어져 있었다는 점에서 아사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 내 탈북민 사회는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1일 서울의 한 임대 아파트에서 탈북 여성 한 씨와 아들 김군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관할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정황이나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웃 주민 등의 진술을 통해 볼 때 두 달 전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냉장고가 비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선 굶주리다 사망했을 거란 추정이 나옵니다. 경찰은 이들 모자의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한 한 씨는 함경북도 출신의 40대 초반 여성으로 수년 전 중국 동포와 결혼한 뒤 올 초 합의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내 탈북민 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살아남은 사람이 한국에서 굶어 죽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김성민 자유북한 방송 대표입니다.
이번 한성욱 씨 사망이 남긴 정말 중요한 교훈은 탈북민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리고 소위 탈북민들을 위한 지역협의회, 하나센터, 하나재단, 통일부, 문재인 정권, 이게 진짜 큰 문제가 있다. 이런 경우를 찾았어요. 그리고 우리 탈북자 사회 역시 적어도 주변 사람들을 돌보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탈북사회에서의 리더라는 사람들이 네트워킹이나 구성을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서울이 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극복을 해야 되겠죠. 일단 고인을 잘 보내야 될 거고 장례 절차도 이제 밟아야 될 거고.
김 대표는 현재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지고 있다며 탈북사회의 의견을 모아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에 온 탈북민은 통상 3개월간의 하나원 교육을 마친 뒤 거주지 보호기간인 5년 동안 한국사회 정착 지원을 받습니다. 한국통일부가 공개한 탈북민 지원제도 관련 설명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 온 탈북민은 기본적으로 전국 하나센터에서 8일, 50시간 동안 지역 적응 교육을 받습니다. 이후엔 고용지원금, 무료직업훈련 등의 취업지원과 함께 특례 편입학, 등록금 지원과 같은 교육지원, 신변보호와 취업보호 등 보호담당관제 지원도 이뤄집니다. 아울러 최대 미화 약 3만 2천 달러의 정착기본금과 지방거주장려금, 주택알선 등도 제공됩니다. 통일부는 탈북민을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망한 한 씨의 경우 2009년 한국에 정착한 만큼 보호기간이 지난 데다 결혼생활 당시 중국에 거주하는 등 여러 차례 거주지를 옮기면서 정부 지원 체계에서 다소 벗어나 있었을 거란 추정이 나옵니다. 한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관악구로 전입했지만 관할 경찰서의 신변보호 담당관과 연락이 닿지 않았고 탈북민의 지역 정착을 돕는 지역 하나센터와도 접촉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한 씨가 최근 받은 정부 지원금은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각각 미화 80달러씩 총 160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북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이나 신변보호 등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일각에선 터질 게 터졌던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부 차원에서 탈북민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지원 사업을 벌이다 보니 정작 필요한 곳은 소외된다는 주장입니다. 탈북인 단체 총연합회 한창권 회장입니다.
언젠가는 이런 일이 이게 지금 하나 그냥 굶어 죽었다 이렇게 돼가지고 나온 거지. 지들끼리 그 계획서를 작성한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를 다 배제하고 탈북자 너네 뭘 아냐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탈북자 단체들이 제기하는 거 듣지를 않아요. 그런 거 다 무시해버리고 오투가 틀리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제재받고 그런 게 비일비재야.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정부는 남북관계 그 북한에 가지고 뭐 북한에다 하다 보니까 눈치 보이니까 이제 여기 있는 탈북자들 도외시한단 말이에요.
한국의 전문가들은 탈북민들의 지속적인 사회 통합과 안정을 위해 지역사회에서의 생활 밀착형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김수경 연구위원입니다.
오자마자 적응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 20년을 살아도 적응이 끝까지 안 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서 정해진 기간을 딱 놓고서 이렇게 이 사람은 됐다 안 됐다보다는 사례별로 좀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역사회 차원에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통합하거나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듬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역사회 내에서 이 사람들을 좀 더 통합하는 거에 대한 되게 일상에 되게 밀착되어 있는 그런 식의 통합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김 연구위원은 아울러 한 씨가 이혼을 하면서 더 취약한 환경에 노출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탈북민의 80%가량이 여성인 만큼 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941년 8월 14일 2차 세계대전이 한창 벌어지고 있던 1941년 8월 14일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과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이 대서양의 영국 군함 위에서 이른바 대서양 헌장을 발표합니다. 닷새 전 루즈벨트 대통령과 처칠 수상은 캐나다에서 만나 회담을 가졌고 이는 역사적인 대서양 헌장의 발표로 이어진 것입니다. 대서양 헌장은 영국과 미국의 세계 정치에 대한 원칙을 공동으로 선언한 것으로 미국과 영국 두 나라는 전쟁에서 이기더라도 다른 나라의 영토를 빼앗거나 점령하지 않고 모든 나라의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 그들이 원하는 형식의 정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등의 8개 조항을 포함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평화 수립 원칙을 천명한 이 대서양 헌장은 훗날 유엔 헌장의 모태가 됩니다. 1947년 8월 14일 서남아시아에 위치한 파키스탄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합니다. 파키스탄은 원래 인도에 속해 있었지만 힌두교를 믿는 인도 사람들과 이슬람을 믿던 파키스탄 사람들 사이에는 갈등이 계속돼 왔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19세기 중엽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게 됩니다. 영국 정부는 인도인들의 단합을 막기 위해서 힌두교와 이슬람교 간의 대립을 통한 균형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영국의 지배하에 있던 인도의 이슬람인들은 1906년 파키스탄 독립운동을 펼치기 시작했고 40여 년에 걸친 노력 끝에 1947년 8월 14일 파키스탄으로 독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독립과 동시에 동파키스탄과 서파키스탄은 또다시 대립하기 시작했고 이후 동파키스탄은 서파키스탄에서 분리 독립해 방글라데시를 세우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